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삶.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삶, 새로운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새로운 삶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할 것 같으면 거듭난 삶, born again 된 삶입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거듭났습니다.
네.
무엇이 거듭났냐 하면은 영혼이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거듭 새로 태어나도 우리의 영혼이 새로 태어나도 우리의 몸은 그대로입니다. 아니 오히려 늙어갑니다. 그러니까는 거듭난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거듭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세상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세상적인 감정을 가지고 삽니다. 서신서에는 바울 사도는 이러한 사람을 거듭났지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생각과 감정이 육적인 사람입니다. 생각과 감정은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영혼이 거듭난 사람은 여기까지 거듭나야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 태어났다는 것인데 새로 태어났다면 자라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거듭난 사람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거듭나고 그리고 자라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예,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 구원 받았으면 됐지 아직 모자른가요?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 믿었으면 구원 받았는데 어디에 더 이르도록 자라도록 생각과 감정이 자라도록 보이지 않는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성화되었다라는 표현합니다. 우리가 생각과 감정, 생각하는 것하고 감정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에 의해서 행동하십니까? 감정에 의해서 행동하십니까? 아, 생각에 의해서. 예. 생각에 의해서 이제 행동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인격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생활 볼 것 같으면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지를 동냥할 때 왜 동냥합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동냥합니다. 그런데 거지니까 내가 도와줘야 돼 라고 동냥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불쌍하다라고 생각할 때 주머니가 열리는 겁니다. 감정과 논리, 생각이 충돌하면은 감정이 더 세해집니다. 그리고 감정에 의해서 행동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내가 잘못했는데도 저쪽에서 거칠게 나의 잘못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나는 감정이 상해서 감정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차를 몰고 가다 부딪힐 뻔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전 똑바로 해. 눈 똑바로 뜨고 다녀.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합니까? 어찌 왜? 반말이야.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쪽에서 또 뭐라고 나옵니까? 뭐야 이? XX 이 새끼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 내가 잘못했는데 저쪽에서 거칠게 나오면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의 감정은 조절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자라면서 조절 능력이 발휘가 됩니다. 그런데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인격자라고 할지라도 법 없이 살 것 같은 사람이라도 한 번 이렇게 터지면은 확 감정이 나오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도움으로 감정까지 거듭나고 감정까지 조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다 함께 시작.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감정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평온하게 하고 때로는 즐겁게 합니다. 그런데 감정 중에서 우리를 아주 해롭게 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이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 분노. 에베소 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작.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 분은 이거는 감정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할지라. 잘 마음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유혹은 마귀가 저기서 여기에 있는 나를 유혹하는 겁니다. 마귀가 저기서 여기에 있는 나를 유혹하는 겁니다. 정욕으로, 탐심으로, 욕심으로 나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내가 분노하면 마귀가 아예 여기로 옵니다. 나에게 오는 겁니다.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분노가 우리가 감정이 가장 중요한데 감정으로 행동하는데 우리를 해롭게 하는 감정이 바로 분노입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이런 병이 있습니다. 무슨 병입니까? 한국 사람이 주로 가지고 있는 병입니다. 화병입니다. 화병. 냄비가 끓다가 어느 순간에 뚜껑이 확 열리면서 국물이 넘치는 것 같이 장기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이를 풀지 못해 폭발하는 병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희한해요. 1996년 미국 정신과 의사협회에서 한국인에게 주로 나타나는 분노 증후군으로 그 이름을 화병이라고 정식 용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화병. 그 의학서적의 화병, 한국 사람의 병. 그런데 미국 사람은 화병이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은 꼭 뭐라고 읽어요? 봐요. 읽는 것조차도 화병으로 읽잖아요. 화병에 걸리면은 심리적, 신체적 양쪽으로 증상이 생깁니다. 이건 의학적인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요. 간단하게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화병의 증상. 아니, 나는 화병 없어.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 쭉 보고 거기 있으면 자기가 이제 화병이 있는 겁니다. 몇 가지. 화병의 증상. 분노, 짜증, 신경질, 우울증, 의욕조화, 피해의식, 허탈감, 불안, 안절부절함, 만성피로, 공황, 자신감 저하, 불면증, 건강염려증, 기억력 감퇴, 집중곤란, 머리가 텅 빈 느낌, 음식중독, 약물중독,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고 막힌 느낌, 전신통증, 호흡곤란, 수족냉증, 안면홍조, 두통, 현기증, 이명, 위장장애, 체증변화, 요통, 손발이 저리고 팔다리가 쑤심, 만성피로, 기미, 피부염 등등등 너무 많아요. 여기에서 화병이 있는 거예요. 화병. 몇 가지가 되나 보죠. 그런데 사람은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인 것보다는 감정적으로.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이 감정까지 거듭나야 됩니다. 화병만 해도 우리에게 주는 피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대부분 지성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지적인 것뿐 아니라 감정적인 것까지도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면은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지만 조금 자라나면 자기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도 자라나고 절제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감정까지 거듭나지 못했던 사람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감정 조절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떤 계기로 인하여서 감정 조절에 성공하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순간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특별히 과외 수업을 받았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무엇을 가지고 다녔습니까? 다 아십니다. 칼을 들고 다닙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는 무리를 보고 분노하여 칼을 휘둘렀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분노하였을까요? 예수를 잡으러 온 무리들 가운데 제일 앞에 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못 보셨습니까? 가룟유다가 섰습니다. 얼마나 화가 치밀었겠습니까? 같이 함께 같은 반에서 예수님께 제자 훈련 받았던 그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앞장서서 왔습니다. 분노했습니다. 베드로의 분노는 나름대로 타당합니다. 스승을 잡으려고 했으니. 그런데 그것은 제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순간에 유다에게, 가룟유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오 친구야, 오 친구야. 베드로가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전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면은 그 마음의 모든 분노가 사라지고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우리 다 함께 시작. 아멘.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란 있긴 있었지만은 그러한 상황을 보면 분노하였던 이 베드로가 변화였습니다. 언제 변했을까요? 언제 변했을까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장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성령이 오셔갖고 구약에는 성령이 오셨다가 일을 마치시고 다시 가시는데 신약시대에는 성령이 오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이 참 중요한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오순절 날이 이미 지나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혀에 불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내리는 불같이 내리는 모습입니다. 4절, 2장 4절 다 함께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향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합시다. 네. 그 당시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제자가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서신서를 읽다가 보면은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그러한 그 은혜가 있는데 성령의 은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 성령 체험한 것 같고 되지는 않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충만한 상태가 오래 되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그다음 다 함께 네, 오늘 이 절제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품에 대한 겁니다. 성품에 대한 건데 그중에서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으로 맺히는 열매가 바로 절제. 절제. self control. 이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성령이 충만할 때 셀프 컨트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절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칼을 들고 다녔던 이 다혈질 성품에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절제를 이루지 못했던 이 베드로가 절제하고 그리고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칼은 몸만 상하게 하는데요. 말칼, 말로 하는 칼은 우리의 마음까지 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칼을 휘둘러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힐 때가 많습니다. 감정이 거듭났다는 것은 감정이 조절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감정이 조절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는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칼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나 칼 없는데요. 근데 칼보다 무서운 우리 말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말칼을 갖고 몸이 아니라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자라게 하라.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육에 속했기 때문에 말과 행동과 생각이 육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우리로 알고 구원이 온전하게 자라게 하라. 자라게 하라. 성화되어라. 이건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은 자라나라. 그래서 영혼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 생각과 감정도 자라나서 컨트롤 될 수 있는 데까지 자라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 그래서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다윗입니다. 감정이,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했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잘 조절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성경의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그 장면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윗이 그래서 감정을 그렇게 평생토록 조절할 수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다윗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하시기를 가서 기름을 부어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장면 다 아시죠? 사무엘상 16장 1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이에 보내어 그를 데리고 오매 그 형들이 왕처럼 생겼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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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마지막으로 다윗을 데리고 오는 장면입니다. 이에 보내어 그를 데리고 오매 데려오매 다윗을 데리고 오매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의 빛이 붉고 얼굴빛이 밝아요. 그리고 눈이 빼어나고 청명했나 봅니다.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주 소년인데 발그스레하고 아주 그렇게 생긴 소년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이 다윗이 바로 앞으로 왕될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께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From that day, 그날 이후로부터 계속 평생토록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보겠습니다. 다윗은 삶 속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참 많았는데 어떻게 분노를 조절했을까요?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에게 구테타를 당합니다. 이 압살롬은요, 자기 여동생을 욕보이고 자기 배다른 형제를 죽여버린, 한국식으로 말하면 자식이 아니라 자식입니다. 그런 자식이에요. 자식이 아니라 왼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왼수 같은 자식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합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머리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왕뿐 아니라 백성들도 생각할 정도로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히도벨. 그래서 다윗도 이 아히도벨을 인정하고 정책적으로 의지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같이 반란군에 섞여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면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지금 다윗은 절대로 마음이 평안할 수 없고 괴롭고 분하고 속상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자식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이제 성을 버리고 쫓겨가는 장면입니다. 성을 버리고 피난갑니다. 바로 그때 상황입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쫓아오면서 저주를 합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은 자기 밑에 부하를 한 1,000명 정도 데리고 있었던 실력가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울왕하고 친한 친척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폐위되고 다윗이 왕 되니까 그것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태타로 다윗왕이 도망가니까 얼마나 고소합니까? 그래서 도망가는 다윗을 쫓아와가면서 불 붙는데 기름을 붓는 것처럼 아주 저주를 해대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피를 흘린 자여 비겁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지금 아들이 반역하고 아내의 할아버지가 함께 반역해서 지금 마음이 이런 상태인데 전혀 나랑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시므이라는 자가 나타나갖고 저주를 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이 살인자여, 비루한 자여, 비겁한 자여, 추잡한 자여 이렇게 막 욕을 해댑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거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시므이 얘기는 내가 사울을 죽였으니까 너도 이렇게 당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 아니거든요. 사울은 다윗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지 너가 사울을 죽였으니까 너도 당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을 받습니다. 13절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가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그러니까 저 계곡 밑으로 다윗왕이 도망가는데 그 위를 쫓아가면서 여기서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열받을 상황이죠. 내가 왕이었는데 옆에 있던 부하가 열받았습니다. 9절입니다. 9절에 볼 것 같으면 수르야의 아들 아비사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시므이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건된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허락만 하십시오. 제가 가서 머리를 확 베겠습니다. 저 죽은 개 같은 개자녀 같은 내가 죽이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여기 죽은 개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개벽닭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저 개벽닭이 같은 놈이 우리 왕을 저주하니 내가 가서 죽이고 오겠습니다. 다윗도 열받았을 겁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내가 왕이었는데 도대체 쓰러져가는 가문의 시므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나를 저렇게. 그런데 아까 읽었던 것처럼 다윗은 그날 이후로 성령의 감동으로 계속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열매, 절제를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이 상황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하지? 속상하고 분노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 하나님 모르는 것이 아닐 텐데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라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왕이 가로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다음 계시장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므이에게 너 가서 다윗 저주해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므이가 저주하는데 지금 열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상황이 생겼을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라고 하였다고 인식할 정도로 다윗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다 알죠? 뭡니까? 아 모르십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알죠? 성경을 읽었으니까 알죠? 근데 그때 사람들은 다 몰라요. 그런데 시므이가 저주할 때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생각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은 안 했지만은 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이의 저주를 주님의 음성으로 인식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비참하고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감정이 엄청 상하는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의도를 인식하였습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그냥 어쩌다 그렇게 굴러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눈앞에 있는 삶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감정이 먼저 생기다 보면 우리가 그걸 못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상황을 접해본 적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상황은 생겨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린 착하게 사니까. 근데 이 상황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남이 나에게 한 말이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남이 나한테 한 말이 상합니다. 그런데 맞는 말일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혼자 살다가 보니까는 뭐 먹을 게 있으면 그냥 허겁지겁 먹는 습관이 있어갖고 먹을 때 이렇게 소리가 쩝쩝쩝쩝 소리가 나고 좀 그렇게 그랬었어요. 아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 처음 만나는 날 저 혼자 살았을 때 저희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어떤 여자 장로님께 우리 광수를 좀 돌봐달라고 이렇게 하시고 유언하시고 가셨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이 이제 저를 이렇게 친동생처럼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첫날 이렇게 만나게 되어 있는데 그 장로님 댁에서 만나는데 그 전날 저를 부르더라고요. 나전도사, 네. 내가 동생 같으니까 할 말이 있어. 네. 나전도사는 다 좋은데 먹을 땐 너무 소리가 나. 소리가 쩝쩝쩝 나는데 지금 아내 될 사람, 신부 될 사람하고 만나는 그 자리에서 쩝쩝쩝 하면 이렇게 점수 깎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명심하고 밥 먹을 때 소리 내지 말고 조심해서 먹으라고.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아 그때는 엄청 조심하고 뭐 시원치는 좀 그랬는데요. 아, 요즘도 가끔 어떨 때는 뭐 배 허겁지겁 먹다 보면 소리가 아 흉부진 마십시오. 하여간 소리가 이렇게 나요. 이렇게 맞아. 저도 그거 믿어요. 그 버릇은 여든 지나야 없어지거든. 아, 어쩔 때는 이제 그 버릇이 뭐 오래 살다 보니까 편했죠. 신혼 초에는 조심하고 그랬는데 어떨 때는 배고파서 먹다가 보면 쩝쩝쩝 소리가 나요.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소리가 난다고 지적을 합니다. 저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성령 안 충만할 때 첫 번째 안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적은 없는데 속으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밥 먹을 때 개도 안 건드립니다. 성령 안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왜 소리가 난다고 지적할 때 제가 뭐라고 합니까? 미안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감정이 조절이 된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지만은 그 맞는 말이 나를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은 중요한 건 내 감정이 조절이 된다는 겁니다. 감정이 흔들리면 더 많은 죄를 질 수 있고 분노하게 되면 그 찬스를 누가 봅니까? 사탄이 보고 공격 찬스다 하고 틈을 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 감정 우스운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도 항상 성령 충만합시다. 예배 시간뿐 아니라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하면은 감정이 상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조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 오해해서 마음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난 그거 아닌데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많죠. 나는 그런 게 아닌데 왜 그렇게 오해를 하는지 오해를 풀어야 되겠지만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 나의 행동이 그런 오해를, 나의 말이 그런 오해를 부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감정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절이 안 되면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라고 이제 화딱지를 내는 거죠. 무슨 딱지요? 네, 화면 될 땐 딱지까지 갖다 붙여가면서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은 아,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행동한 건 아닌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구나. 이게 팩트구나. 이걸 아는 것. 그럴 땐 내 감정은 조절이 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감정의 조절은 내 인격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힘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다윗은 이런 열받는 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도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속상한 마음을 부하들 시므이한테 해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상한 마음을 보입니다. 그것이 16장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통하죠. 여러 가지 원통하죠. 자식이 믿었던 아이도벨이 나랑 상관이 없었던 저 족속의 시므이가 나를 그렇게 할 때 억울하죠. 원통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길 원했습니다. 네, 이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결국은 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불쌍한 모습으로 보인 겁니다. 하나님 나 참 원통한데 내가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데 하여간 결과가 좋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나의 감정이 원통할 정도로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한 감정을 그대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상황과 사건과 사정이 선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선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이것은 내 인격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었습니다. 왕권이 회복되었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시므이였습니다. 그 저주했던 아 이건 이건 다시 왕권이 세웠으니까 나는 이거 완전 사형감이다 생각을 해갖고 먼저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빕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부하 아비새가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분노가 다시 일어났고 왕이시여 이런 놈은 살려두면 안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맥락을 볼 것 같으면 아비새는 아직 성령의 기름 부음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이지만 그때 생각하니까 죽여야 될 놈입니다. 라고 절제가 안 되었습니다. 분노의 감정이 잘 조절된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기쁜 날이다. 살인은 안 된다. 죽이지 말라. 우리 성령의 열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유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열매가 바로 절제입니다. 마지막 열매는 그만큼 맺기가 더 힘들겠지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충만하면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 받으면 방언도 하고 기적적인 일도 체험합니다. 그러나 열매까지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도 성령 받으면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성령 충만 받은 것으로. 아닙니다. 성령 받은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는 틀립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의 영혼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될 이유의 마지막 목적이 우리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속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서로 그런 맥락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평생 섬기고 따르면은 주님 닮아가야죠. 주님 닮아가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까지 거듭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구원이 점점 자라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주님과 함께 닮아가기를 주님의 성품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입니다. 베드로 후서 한 절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는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사람이 피조물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여 감정과 생각이 더더욱 거듭나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 오늘 말씀에 비춰놓고 볼 때 우리의 감정이 조절될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이라고 하면은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이고 삶의 질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삶입니다. 우리 새삼 성도 여러분 새로운 삶을 더욱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생각, 내 감정으로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상황이 어그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보이지 않는 부분 우리의 육체는 점점 늙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보이지 않는 부분 생각과 감정도 거듭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구원이 더욱 완성될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과 동행하여서 어쩌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감정의 컨트롤을 잘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을 잘 살아낸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감정도 생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먼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아, 너 참 나와 닮았구나 라는 칭찬 들을 수 있는 참 복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신 이 음성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을 잘 상기하면서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더더욱 자라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